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노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먼저 몇 가지 공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구역 성경 공부는 어느 특별한 책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이 표호의 관점으로 성경을 필요한 부분들을 매주 찾아보면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의 힘은 이 바이블 스타디에서 나옵니다. 주일 예배도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는 설교 시간이 30여분으로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 생활이 말씀, 봉사, 교통 이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그 바이블 스타디를 통해서 영성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이 구역 공부를 간편하게 끝내는 구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 구역 공부는 여러분들 1년이 51주인데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빼고 나면 7달 하지 않습니까? 그럼 4, 7, 28, 한 1년에 30번 하는 건데 정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한 1시간 반 정도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어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인카네이션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끔 가능하니면 작년 교구 구역원들께서는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공부를 주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성구역은 주중에 교회 공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대, 30대 청년구역들도 가능하면 토요일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구역들이 주일날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구역이 400개가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많은 공간을 다 공급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앞팀, 뒤팀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성경 공부가 충분히 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청년구역 가운데에서는 토요일 날 하는 구역들이 있는데 참 감사한 일이죠. 따라서 여성구역들은 주일날 교회 공간을 쓰는 여성구역은 주중에 청년들은 가능하면 토요일 그리고 피치 못하는 구역은 주일날 이렇게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영성을 위해서 공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께서는 구역 성경 공부할 때 필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제 경험으로 볼 때 제가 구역장 교환의 그 답을 잘 달아드리면 구역장님들이 그냥 그것만 들고 가서 읽어요. 그러니까 그 구역 성경 공부 교환이 자기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그 말씀이 가르치는 사람의 음성과 가르침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환이 자기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철 목사가 써준 거 그냥 그대로 그 문장만 읽어서는 구역원들과의 사이에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구역장 교환을 가능하니면 압축해서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언어로 필기를 해 두셔야 여러분들이 구역원들에게 잘 전달하실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적 유익으로 귀결될 겁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중에 구역 교환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해 둡니다. 따라서 구역장님들 가운데에 예습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미리 뽑아보셔서 예습하실 수 있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댁에서 프린트를 뽑아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일 설교처럼 구역장 성경 공부도 제가 한 달에 세 번씩 인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주일 지난 수요일은 제가 인도하고 넷째 주일 지난 수요일 혹 다섯째 주까지 있으면 다섯째 주 지난 수요일도 몇 분의 전임 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구역장 공부를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교환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4절을 암송해 보십시다. 지난 1월 초에 상결례 구역 공부할 때 암송 구절이 10장 34절이었습니다. 제한테 지금 31교구 구역장님들 명단이 있는데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백정현 집사님 오셨습니까? 한번 일어서서 외워보십시오. 머리 숙이지 말고. 못 외우셨습니까? 예. 그러면은 윤정현 집사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다. 김일영 집사님 안 오셨습니까? 일부러 손 안 드는 겁니까? 우리가 다 같이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일일이 시켜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구역에서 하실 때는 가능하니면 돌아가면서 질문하고 그분들이 답하게 하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들이 누구죠? 로마 군병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볼 때 그들은 로마 군병들이다 라고만 보면 나하고 상관없죠. 그들은 나를 죽일 것이나 그들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내가 예수를 죽인 거죠. 지난주일에도 내가 죽인 거죠. 그런데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서 나 역시도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지 않고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인칭으로 왜 하셨다고 그랬죠? 자기 객관화.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을 얘기하실 때는 다니엘서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메시아의 상징 언어 인자를 사용하시면서 3인칭으로 얘기하셨다. 그래서 제3자의 눈으로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때에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것이 지난번 상결례 할 때의 요지입니다. 이번 마태복음 26장 45절에서 46절 오늘 본문이죠. 46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며 제자들에게도 일어나 함께 가자고 요청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거기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장면, 이 상황, 이 시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막 끝내신 거예요. 그 시점에 이미 대제사장 무리가 가룟 유다를 앞장세워서 보낸 예수님 체포조가 지금 겟세마네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끝내신 예수님은 이제 잡히기 직전이에요. 잡히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제자들에게 요청 부탁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위해서 부탁하신 것 딱 두 번밖에 없습니다. 조금 뒤에 가서 보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시점의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너희들 나 위해서 기도 좀 해줄래? 그게 첫 번째 부탁입니다. 두 번째 부탁이 얘들아 일어나라 함께 가줄래? 3번 질문입니다. 대체 제자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었기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동행을 부탁하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 6절에서 43절을 통해 묵상해 보십시다. 자, 26절에서 28절 보십시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여기에서 많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른바 최후의 만찬을 갖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끝 무렵에 지금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 흘리실 당신의 모습을 지금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직전에 세 번 당신의 고난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 안 믿었지요. 세 번 말씀하시는 거 다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상경하는 길에서 제자들은 이제 곧 예수님께서 집권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네 좌위정할래 우위정할래 요한 야고보 어머니는 내 아들 좀 중용해 주세요 청탁 넣고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빵하고 포도주를 들고 지금 다시 한번 간절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신약 성경에 빵을 떡이라고 번역한 거 이거는 고쳐야죠.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떡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빵으로 바꿔서 읽으십시오. 우리나라는 떡은 간식입니다. 주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떡은 입에 넣어도 사르르 안 녹습니다. 그런데 빵은 찢어지잖아요. 입에 넣으면 녹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 그 예식을 지내는 그 큰 빵을 지금 예수님께서 쭉 찢으시는 겁니다. 얘들아 이게 너희들을 위해서 찢어지는 내 몸이다. 내가 이렇게 찢어질 거야. 너희들 이 빵을 먹으면 이 빵이 너희들 속에 들어가서 해체가 되어서 너희들 육체가 살지.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찢어져서 너희들을 살릴라 그러는 거야. 얘들아 이 포도주 좀 마셔봐. 이 포도주 색깔이 어떠냐? 핏빛 아니니? 내가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 1차적으로 누구예요?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 너희들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릴 거야. 이거 지금 시청각 교육으로 재현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제자들이 그거 보고는 예수님께서 세 번 예고하셨던 그 순환과 부활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9절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포도주, 이 떡, 그걸 그저 빵으로 예수님께서 최초의 성찬 예식을 하시면서 당신의 고난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이후로 나는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들과 마시는 날까지 이 땅의 포도나무에서 난 거 이제 안 먹는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유월절이라는 게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걸 축하하는 축제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에서 너희들하고 함께 나누는 마지막 유월절 잔치다. 왜? 앞으로는 내가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보혈을 통해서 너희들이 얻게 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축제에 너희들이 동참할 것입니다. 이 땅의 축제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찬식으로 당신의 고난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이 말씀은 얘들아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는데 부활할 거야 이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활해서 너희들이 내 아버지 나라에서 그 새 생명의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야. 지금 이걸 다시 한번 재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30절 이에 그들이에다가 공표를 하십시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적지 않은 분들이 여기에 그들이라는 3인칭 복수 주어를 예수와 제자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글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시면서도 제자들과 찬양하면서 그 슬픔을 이기셨다. 이렇게 그런 글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 중에 내 복음서 기자 가운데의 어느 복음서 기자도 예수와 제자들을 합쳐서 they, 그들이라고 표현한 곳은 성경에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항상 예수와 제자들, 예수님은 주어를 따로 빼는 겁니다. 이 그들이 속에는 예수님이 포함 안 돼 있죠. 또 어떤 글들은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찬미가 유월절 찬미를 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방금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갖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예식을 가질 때에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시편 113편을 서로 외우면서 찬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래가 지금 감람산으로 가는데도 계속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태인의 관습상 유월절 예식 때에 113편을 찬미하는 것은 그건 집 안에서만 하는 겁니다. 길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길에 걸어가면서 경건망동스럽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시를 얼른다. 이거는 그들의 관습으로는 안 맞는 거죠. 지금 이게 뭘 얘기하는가? 여기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당신의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도 제자들이 나 우의정할까 좌의정할까 뭐 어머니가 나와서 청탁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빵과 포도주로 시청각으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찢어질 거야. 이렇게 피 흘릴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처절하게 죽음의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지네들이 기뻐서 노래하는 거야. 아직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다는 걸 못 받아들이는 거야. 예수님은 안 죽는다는 거야.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신적 능력으로 로마군을 물리치고 집권하면 우리가 다 뭐 한자리 할 거야. 이 제자들은 자기네들의 장밋빛 꿈에 젖어서 자기네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최고의 만찬 석상에서 성찬식을 통해서 당신의 찢어지는 몸과 피를 보여주셨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리기 위해서 겟세마네를 가시는데 제자들은 뒤에서 따라오면서 예수님의 심중은 아랑곳 없이 다들 지네들 흥겨워서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홀로 고독하게 죽음을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하고 몸은 옆에 붙어 있는데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들끼리 흥겨워서 노래 부르는 제자들, 이거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찬양 리바이벌이 바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제네바에 있으면서부터 5대양 6대주 거의 외국의 거의 모든 나라의 한인교회를 다 가보게 되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소위 찬양과 경배가 천편일률적입니다. 인도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뭐라고 얘기하면 다 사람들 할렐루야 하고 그리고 또 찬양을 하는데 같은 노래 가사 계속 반복해서 감정을 고조시키고 제가 그걸 늘 볼 때 서울에 있는 교회와 런던에 있는 교회와 뉴욕에 있는 교회는 찬양의 고백이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가는 데마다 전부 다 퍼포먼스인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퍼포먼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게 있다면 찬양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 와서 100주년 기념교회를 생각하지 않게 목회를 하게 되어서 우리 교회 수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도 아까 그 멋진 그 남성 장로님 집사님 사인 그 보컬이 찬양을 인도하셨는데 한마디도 안 하죠. 같은 가사 반복 안 시키죠. 하나님께만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퍼포먼스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뭐 여성 찬양 인도단 어떤 인도단이 있든지 간에 말하지 마라. 발레리라는 발레로 말을 하고 성우는 노래로 얘기하고 찬양 인도자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된다. 말하지 마라. 그리고 이거를 한국 교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찬양 회복을 위한 리바이벌 계획을 하면서 송정미 씨한테 말하지 않고 할 자신 있냐? 그분은 막 말 많이 하던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고민하다가 하겠다. 그래서 우리 찬양 회복을 위한 리바이벌에 말이 없습니다. 찬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찬양과 경배와 관련된 웬만한 분들이 찬양 리바이벌에 다 와봤습니다. 그리고 아, 저렇게 바뀌어야 된다. 찬양. 여러분 이제 올해는 7월, 8월, 12월 세 번 찬양 리바이벌이 남아있고 내년부터는 이제 우리 교회 인력 자원으로만 찬양 리바이벌을 계속하려고 하는데 이번 7, 8, 12 첫째 주일 지난 수요일 날 송정미와 함께하는 찬양 리바이벌 할 때 여러분들 꼭 한번 와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찬양이 회복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고백드리자면 저도 그 찬양 회복을 통해서 제 찬양이 회복됐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 음악 감독인 박지용 집사님이 옛날에 제가 목회하던 주님의 교회부터 음악 감독이잖아요. 그분은 지론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원작자가 작곡한 원음계로 불러야 된다. 절대 옥타브 낮춰서 부르지 마라. 우리가 찬송할 때에는 찬송도 하나님 앞에서 노동이어야 한다. 기도가 노동이듯이 찬송도 노동이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원음계로 불러라.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부터 듣던 소리인데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속으로 혼자서 박 집사도 내 나이 돼봐. 박 집사도 하루에 주일 하루에 설교 네 번 해봐.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번 예배 드릴 때 주일날 다섯 번 찬송합니다. 저는 네 번 예배를 드리면 스무 번 찬송해요. 찬송하다가 체력 다 빠지면 설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옥타브 낮춰가지고 들릴락 말락 최소한의 에너지를 쓰면서 했습니다. 그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정말 제가 은혜를 받아서 찬송을 하려고 해도 제 목 근육에 찬송하는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찬송을 하려고 하기만 하면 삑사리가 나요. 그런데 송정미 찬양 리바이벌 거기에 참석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에 참석을 하면서 원음계로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었고 찬송을 부르면 오히려 영적으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제 앞자리에 앉으시는 성가대원이나 제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송가 다섯 개 다 원음계로 크게 정확하게 부르는데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면 제한테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분을 찬양했으니까 저분이 제 속에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전혀 아닌 거죠. 31절에서 35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차츰 예수님께서 앞에 걸어가셔요. 이 만찬 석상에서 빵과 포도주로 시청각을 교육으로 재현까지 해 보여주셨는데도 뒤에 따라오는 제자들은 예수님 죽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신나서 노래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너희들 지금도 내가 죽는다는 소리 안 듣지? 그래서 너희들 다 나 버릴 거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을 얘기하실 때는 반드시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죽는 걸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막상 죽을 때 너희들 나를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그래도 나 부활하면 또 너희들 찾아갈 거야. 그 말씀 아닙니까?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거기다 공표를 한번 해보십시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의 공표를 해보십시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공허한 말인지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리는데 내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하면 모든 사람보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더 드려져야죠. 믿음은 감정의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은 분위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은 모두 다 버려도 나 혼자만은 예수님 쫓아갈 것 같은 심정으로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잘 아시는 내용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죽어도 나 주님 안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래요? 모든 제자도 그렇게 하니라. 베드로가 이렇게 강렬하게 대답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저게 지금 무슨 소린지 생각지도 하지 않고 생각해보지도 않고 다른 제자들도 다 동조했습니다. 36절에서 43절입니다. 그 공허한 찬양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베드로가 이렇게 호언장담할 때 그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예수님에게 얼마나 공허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호언장담하는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공허한 빈말로 전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앉아 있어라. 공표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 여기에 제자들은 몇 명인가요? 예? 뭐 이렇게 소리가 오물오물 예? 아, 여기 제자들이 세 명이에요? 예? 11명 아닙니까? 가로주다 하나 빼고 지금 11명 다 있는데 겟세마네 가셨어요. 그리고 11명인데 얘들아 너희들 여기 좀 앉아 있어. 그리고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은 누구든가요? 요한과 야고보. 자, 11명을 앉혔다가 그 11명 중에서 3명,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뺐습니다. 그럼 몇 명 남았습니까? 8명. 8명 보고 너희들은 여기 앉아있거라. 그리고 3명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공표합시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는 게 그냥 눈 딱 뜨고 있으라 그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깨어 기도해 줘라. 예수님께서 보세요. 내 마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 표정과 말을 8명에게는 들려주지도 않고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세 제자에게만 당신의 고민과 슬픔과 속마음을 토로하시면서 너희들 여기서 나와 함께 깨어 기도 좀 해주라. 11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8명의 제자는 그냥 저기 앉아 있으면 돼. 3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속마음까지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 좀 해줄래? 깨워서. 여러분들 어떤 제자가 되실래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라고 다 같은 제자가 결코 아닙니다. 100주년 기념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 다 주님 보시기에 같은 제자일 수 없습니다. 그냥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 라고 하실 제자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보시는 아픔을 얘기하시면서 니네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줄래? 부탁하시는 제자도 있을 수 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공표하십시다. 땅에 대시고 엎드려. 여러분 언제 이렇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 생활이 참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제는 뭐 침대, 의자 생활이 우리의 보편화된 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데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한다. 이런 거 우리 생활에서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예배당에 다 신벗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예배당에 신벗고 들어가서 새벽 기도에 하면 이게 이 땅에 얼굴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어릴 때 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따라가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언젠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요.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의자에 앉아서 하는 기도와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는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교회의 여건은 무릎을 꿇고 얼굴을 방바닥에 대고 기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침대 생활과 의자 생활을 하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다른 것 하나는 서양 사람들은 신신곳 방에 들어가니까 방바닥에 얼굴을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벗고 방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의자 생활하고 침대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바닥에 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기도가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렇게 기도하면 일주일을 사는 여러분들의 중심이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집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중심이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우리의 중심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세월의 연륜은 곧 우리 자신을 바리새인화시키는 것과 동일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러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에게 깨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시고 가셔서 기도하고 오시니까 이 세 사람은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걸 뒤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하고 하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한 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었냐? 내가 너희들 만나서 처음 부탁한 건데 내가 지금 죽게 되었다는데 나를 위해서 한 시간도 너희들 기도해 주지 못했냐 이 말씀인 것이죠.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예수님께서 니네들 한 시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없겠니? 하고 가셨다가 다시 오셨는데 또 자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만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이마에 땀이 배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마에 땀은 고사하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내의가 조금 촉촉하게 젖혀진 듯이 땀이 흘러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내의가 젖거나 이마에 땀이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마에 피가 배어서 지금 흐를 정도로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기도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자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6절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나와요.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죄인의 손은 1차적으로는 대제사장 무리가 보낸 사람들, 2차적으로는 로마 군병들, 3차적으로는 바로 나죠. 나.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45절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예수님께서 기도 부탁했는데 계속 졸고 있잖아요. 얘들아 이제 더 이상 안 졸아도 돼. 이제 집에 가서 편안히 자도 돼. 그런데 자기 전에 한 가지 해줄 게 있어. 나하고 함께 여기까지만 좀 가자. 그게 어디예요? 십자가 내치는 거. 그까지는 좀 함께 가주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부탁하신 그 제자들이 그 앞에 그들의 그 행위를 볼 때 예수님으로부터 전혀 함께 가자고 부탁할 만한 위인들이 못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나와 함께 좀 가자라고 부탁하셨으면 그 다음에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4번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부탁하셨던 제자들의 그 이후의 행적을 마태복음 26장에서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26장 47절에서 51절 보십시다. 말씀하실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의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자, 이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얘들아 함께 가자. 그 제자들이 다 이제 깨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 가로주다가 지금 데리고 온 그 대제사장의 그 군병들이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갖다 댔습니다. 예수님이 잡힌 게 아닙니다. 잡으려고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서 그 종의 귀를 쳤다. 이 제자가 누구죠? 요한복음 18장 10절 보면 베드로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안 잡히신 거예요. 잡으려고 손을 대니까 베드로가 호기롭게 칼로 귀를 쳤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의 생각은 뭐예요? 예수는 안 잡혀요. 잡힐 리가 없어요. 잡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베드로가 호기롭게 그 졸병의 귀를 쳤단 말입니다. 55절에서 56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너희들 왜 내가 성전에서 가르칠 때 그때 안 잡았냐? 그래도 이거 다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는 거야.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대제사장이 보낸 졸개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내미니까 베드로가 그 졸개의 귀를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니네들 나를 그때 안 잡았어? 이렇게 다 된 거는 이게 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야 하고 당신을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결박한단 말입니다. 잡히면 안 되는 예수님이 지금 잡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때까지도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아무리 순환을 예고하셔도 만찬 석상에서 빵을 찢으시면서 시청각 교제 교육으로 보여주셔도 예수님은 절대로 잡힐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예수님이 순순히 체포당하신과 동시에 제자들 다 도망갔습니다. 57절에서 58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모여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공표하십시다.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있더라. 출행랑을 치던 베드로가 양심이 찔렸습니다. 저 잡히면 안 되는 메시아가 잡혀가네. 그러면 잡혀가서는 어떻게 되나? 그 잡혀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려고 가는데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멀찍한 거리가 생겼습니다. 아까는 바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손을 내미는 졸개에 귀를 칠 정도였는데 지금은 멀찍이 거리가 생겼습니다. 몸은 교회에 다니는데 마음은 예수님하고 먼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 공부는 참여하는데 세상에서 살 때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너희 목숨을 다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큰 간격이 지금 벌어져 버린 겁니다. 67절에서 75절입니다.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게 다 지금 대제사장 집 마당에서 있는 일입니다.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대제사장 집 뜰에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유태인들의 린치가 시작되었습니다. 69절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았더니 지금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는데 바깥들에서 지금 안뜰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거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바깥들에 앉아 있습니다.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이거 무슨 말이에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한 여종이 나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 제자지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다른 사람 못 듣게 그 여종에게 다가가서 귀에다 살짝 대고 나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이제 앞문으로 지금 도망가는 겁니다. 다른 여종이 그게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에다가 공표하십시다.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 공표하고 또 부인 공표하여 이르되 처음에는 부인만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탁 너 예수 제자 맞지? 라고 하니까 더 큰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말을 맹세하려면 누구 이름으로 맹세해야 돼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내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컨대 나 저작자 몰라.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네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지금 여기는 예루살렘이잖아. 또 특히 예루살렘 그 가야바 대제사장 집 아니니까 그 다 예루살렘에 배운 사람들인데 거기에 저 갈릴리 빈민에서 온 베드로는 갈릴리 사투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뭐 네가 아무리 부인해도 너는 갈릴리 예수 그 제자야. 지금 이 말입니다. 74절 그가 저주 공표하십시다. 저주하며 맹세 공표하십시다.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 알지 못한다 부인했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이게 죄가 이래서 무섭습니다. 한 번 죄를 범하면 죄의 확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 73절에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 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지금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을 갈릴리 사투리로 말했을 거 아닙니까? 억양으로. 그랬더니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맞잖아. 예수 제자 맞잖아. 그랬더니 그 다음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건 어느 억양으로 했겠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밥을 먹는데 제 처가 칼로 아보카도를 이렇게 자르더니 어이 덜 익었네 이러고 내려둬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놔놓으면 지질로 익나? 그랬더니 제 처가 막 웃으면서 한 번 더 얘기해보라요. 왜 가만히 놔놓으면 지질로 익나? 그랬더니 서울말로 해보라요.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익니? 지금 베드로가 가령 뭐 제 살던 부산말로 한다면 뭐라카노 나 저 사람 모른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네 맞네. 예수하고 억양이 똑같네. 그랬더니 아니 나 저 사람 모르는데 지금 베드로가 이 짓 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짓을 할 때 자기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때 닭이 웁니다. 곧 닭이 울더라.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면 닭이 운과 동시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한번 부인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걸 예수님이 그 현장에서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닭이 울 때 예수님께서 연민의 찬 눈초리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에 베드로가 나가서 심히 통곡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한심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세상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님하고 눈이 부딪히고 나가서 이렇게 심히 통곡하면 그 다음에는 좀 달라지는가?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은혜를 받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달라집니까? 5번 이 이후에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하여 베드로와 제자들의 태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 보십시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이제 예수님께서 총독 군병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태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구체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나 고난당한다고 말씀만 하셨어요. 그리고 대제사장 그 집에서 유태인들에게 린치당하신 게 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채찍질 당하시고 못 박히시기 위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가시는데 그 현장에 제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허약하신지 모든 강도들이 사형을 받을 때 자기 십자가를 자기 형태를 지고 가는데 다른 강도 두 강도는 자기 형태를 메고 가는데 예수님은 허약해서 자기 형태를 못 메고 갑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메워줘야 하는데 예수 제자가 한 명도 없어서 로마 군병들이 구경꾼들 가운데에 있는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끌어내어서 억지로 왜 내가 매야 돼요? 당연히 반항할 거 아닙니까? 두 말 하지 마. 매. 억지로 매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입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데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드디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스승이 죽었는데 제자들이 장례를 안 치른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했습니다. 요셉이 장례를 치르고 가는데 우리는 땅속에 매장하지만 거기에는 동굴을 파서 우리와 기후가 틀리니까 시신을 그냥 눕혀두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무덤을 지키는 사람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두 여자가 그 무덤 앞에서 무덤을 보고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이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배신 속에서 철저하게 혼자 운명하셨습니다. 호언장담하던 제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예수님이 최후를 끝내셨는가? 사실 다른 차원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진리를 쫓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버림받는다는 걸 역설적으로 웅변하시는 것이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진리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3절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안식날은 지금 토요일이죠. 안식 후 첫날 새벽이니까 지금으로 주일 새벽입니다. 이 여자들이 누군가? 누가복음 23장 55절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23장 55절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바위 동굴 속에 시신을 이렇게 안치를 하니까 그 다음날 가서 향품을 들고 가서 그 시신에 향품을 발라준단 말입니다. 이건 뭐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관습이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서는 무서워서 도망갔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아무도 없을 때 가서 예수님께 향품을 발라드릴 수는 있었을 텐데 그건 맞아 안 합니다. 이미 예수님과는 스스로 다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그 여인들이 갈릴리 여인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향품인들 고급 향품이겠습니까? 그들의 형편에 맞는 향품을 들고 와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했는데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12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예수님 시신이 안 보이니까 근심했단 말이죠.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공표하십시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공표하십시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기억해봐라.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던, 그랬더니 여인들이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세신자반 성령님에 대해서 배울 때 요한복음 14장 26절 배웠죠.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다가 천사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함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중에서 이런 여인도 있었다 그 말입니다.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어째요?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을 믿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세 번에 걸친 말씀뿐만 아니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빵과 포도주로도 눈으로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하니까 헛한 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12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럼 막 베드로 혼자 뛰어가 봤습니다. 그리고 구부려 보니까 예수님은 안 보이고 세마포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야,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랬는가.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에 가니라.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들하고 차이가 있다면 다른 제자들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하고 베드로는 조금 놀래기는 놀랬는데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건 똑같아요. 6번 다음 물음에 답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은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잠자는 제자들 함께 가자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했는데 그 제자도 아닌 그 갈릴리 비천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제자들은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거나 조금 놀래고 그 이상 안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런 제자 어떻게 하실래요? 부활했으니까 제자들의 배신을 응징하고 요새 뭐 응징이라는 말이 막 유행합니다. 응징하고 상종 거부, 다시 안 보는 거죠. 2번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을 할 때에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를 할 때에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영어로, 아주 고상하게 영어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귀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셨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거 귀신이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귀신으로 여기는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얘들아 와서 내 이거 손 한번 만져봐. 귀신은 살이 없지 않냐 몸이 없지 않나 다 있지 않냐. 그런데도 이 제자들은 아직도 믿지 놀래기는 놀래는데 못 믿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아니 이 정도 해줘도 못 믿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예수님께서 지금 시장하셔서 잡수시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당신이 부활했다는 걸 몸으로 부활했다는 걸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먹을 것 좀 가져와라. 그리고는 실제로 그 앞에서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신경의 결론이 뭡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드시면서 그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이렇게 몸이 다시 사는 거야. 그리고 이 몸이 영원히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야.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시고 그날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날 밤까지도 또 계속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들을 닫았다 하는 것은 그냥 닫았다는 게 아니라 잠궈 걸었다. 안에서 로크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공표하십시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자고 부탁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이유는 그들을 여전히 신뢰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보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새신자, 성숙자, 사명자반을 할 때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대단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더 이상 믿을 가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계속 신뢰해 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사도로 보내시기 위해 그들을 또 세워주십니다. 바로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믿음을 힘입어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기도에 나와서 한번 통곡하고 나면 여러분들 삶이 바뀝니까? 바뀌는 것 같죠. 집에 가서 남편 얼굴 보면 그대로죠. 네. 나의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믿어주시는 그분의 믿음을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로 내가 바뀌는 것.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공표하시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 너희들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 보낼 거야. 그리고 하고 당신의 숨을 내쉬면서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무슨 장면이 머릿속에 떠오릅니까? 예, 창세기? 예? 좀, 예,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그 인간이 네가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상실한 인간은 뭘로 살아요? 육체의 호흡으로 삽니다. 이 육체의 호흡은 죄악과 욕망의 호흡입니다. 육체의 호흡은 쉬면 쉴수록 단축됩니다. 여러분 50년 호흡했습니까? 50년 죽은 거예요. 이 호흡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호흡하는 모든 인간은 흙이 돼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쳐주시고 대신 치러주시고 인간이 잃었던 그 하나님의 생기 불어주시는 것. 성령을 받으라. 생명으로 살아라. 성령, 루아흐, 숨, 바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숨,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새로운 당신의 숨결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육체의 호흡으로 살든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호흡으로 살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분의 호흡으로 사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아까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어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영으로 우리 속에 임해 계심으로 이 말씀을 지금도 이 약속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일 중요한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함께 가자.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격도 없는데 함께 가자고 불러주시고 함께 가기는 커녕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너희들 혼자 못하는 거 알아.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당신의 생기를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육체의 삶을 살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죽음으로 그분의 호흡으로 사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의 신적인 능력, 위력만을 내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되면 믿고 실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결론, 오늘 공부를 통하여 3번 앞에서 확인한 그 한심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예요? 이재철.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안에 이재철이라 쓰시지 마시고 여러분 이름을 쓰십시오. 여러분 이름. 이 한심한 제자들이 다 우리예요. 그런데도 함께 가자. 너 보낸다. 너와 함께 있다. 1번 결론. 오늘 공부를 통하여 당신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겠느냐. 제가 이 31교구 구역장님 명단을 다 가져왔는데 시간상 제가 안 묻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메시아인 거죠. 나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이기 이전에 나의 메시아죠. 방금 앞에서 그 한심한 제자들이 누구냐? 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나의 메시아인데 어떤 메시아인가? 당신을 배신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나의 메시아인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나의 메시아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끊임없이 배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나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어떤 나의 주님인가? 허물 많은 나를 계속 신뢰해 주시고 당신의 숨결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당신의 증인으로 이끌어주시는 나의 주님인 것이죠. 세 번째로 나의 동행자시죠. 어떤 동행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동행자가 되시는 것이죠. 이제 당신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저 십자가는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기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 십자가를 보고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저 십자가는 나의 옛 사람이 못 박힌 곳이자 나의 옛 사람이 못 박힌 곳이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거듭난 내 생명의 근원인 겁니다. 내 생명의 근원. 육체의 호흡으로 살던 나는 저기 못 박혔습니다. 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의 숨결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거듭난 겁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죠. 저 십자가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저 십자가를 통해서 육체의 호흡으로 흙으로 돌아갈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제부터 우리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바울의 고백을 통해 한 목소리로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찾아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의 고백과 결단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까? 어우, 영 소리가 미약하시네. 암송구절 마가복음 10장 34절에서 4절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보다는 우리 목적하는 바를 쫓느라 주님을 수도 없이 배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믿으시고 내가 너희들을 나의 증인으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상실했던 하나님의 생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되찾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호흡으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숨결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살고 떠나갈 때 일말의 후회도 없이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기쁨으로 안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육체의 호흡으로 살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구역장님들과 모든 구역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